43번째 시간으로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내 사람. 세상 사람들은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 사람을 더 추가했습니다. 첫째는 부모고 둘째는 누구겠습니까? 배우자고 셋째는 자녀고 넷째는요? 좋은 목회자입니다. 이건 뭐 제가 목사라고 하는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이 문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의 행복은 물질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필연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진 사람들, 그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행복할까요? 성형수술을 몇 번이나 해서 거울을 쳐다보고 야, 이 정도면 기가 막히게 이쁘구나. 그러면 행복이 밀려올까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한시적이죠. 사람이 살아서 죽는 그 순간까지 행복하려면 필연 속에서 만난 사람들,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고 늘 마주 대하고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이 모든 걸 다 가졌어도 매일 마주 대해야 되는 사람이 원수 같고 그 사람이 나를 너무 미워하고 내가 그 사람을 증오하고 있다면 그건 지옥이에요. 이런 어떤 필연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진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중에 맨 처음이 부모이고 그 다음에 자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지식을 흡수해서 삶 전체를 좌우하는 어떤 가치관을 그 부모를 통해서 배우도록 했습니다. 물론 스승도 있습니다만 요 사이에 스승은 자녀들에게 삶을 가르치지 않고 지식만을 가르치잖아요. 학생들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학생들을 개패듯이 때리기도 하는 이제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참된 스승들도 점점 사라지는 그런 아쉬움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 아이들의 삶 전체를 30년 가까이 같이 살면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 아이들은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옳은 것과 그런 것에 관계없이 고스란히 부모의 그 신앙과 사상을 전수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특별히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대한 원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역할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양육하라는 말씀을 왜 하지 않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스승으로서의 부모의 자녀를 향한 역할을 성경은 못을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육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좋은 교육 환경. 아이들 각자가 다 자기 방이 있고 아주 좋은 교육 시설이 갖추어진 그런 방에서 혹은 부모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훌륭한 여러 좋은 교육, 약간 소리 맞춰주세요. 여러 좋은 교육기관들을 두루두루 섭렵하면서 아이들이 뭐 최고의 사교육을 받는다고 쳐도 중요한 것이 교육과 교육 환경일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그 부모와 어떤 연합의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부모의 돈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그 아이가 아버지와 그 딸이 어머니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그 아이는 제대로 된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교육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연합의 관계. 이 연합이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어도 아버지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엄마하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만무한 것입니다. 부모와의 통로가 막혀버린 자녀들.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만으로 그 자녀가 훌륭하게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인간을 지을 때마다 흙을 빚어서 만들지 않고 세상에 내놓지 않으시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열 달 동안 있으면서 산고를 통해서 그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와 자녀를 육신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결탁시켜서 자녀가 그 부모를 통해서 참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뱃속에서부터 정신적으로 정신적인 교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함께 살을 붙이고 살아가는 자녀가 독립하기까지의 그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것을 배우게 하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을 참으로 올바른 인격과 삶의 태도를 가진 하나님을 반듯하게 경외하는 참신자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 여기 본문에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 사용된 헬라어 파로르기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오르기조라는 단어와 파라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오르기조는 오르게라는 명사에서 파생됐는데 이 합성어 파르로기조라는 말은 분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너희 자녀를 자극해서 분노를 품지 않게 해라 그런 말입니다. 자녀가 계속해서 부모를 통해 좋지 않은 자극을 계속 받아가지고 분노를 막 화가 막 치밀어가지고 아이가 부모님 때문에 분노를 품고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부모님들에게 이것을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연합의 통로가 끊어져 버리면 어떤 교육도 불가능해져요. 아이는 귀로는 듣고 있으니까 무릎 꿇고 들어. 그러면 얻어맞을까 봐 무릎 꿇고 귀로는 듣는 것처럼 해도 여기서 딱 이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머릿속으로는 다 딴 생각을 하고 있죠. 전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의 통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교훈을 해도 다 소교의 경읽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연합의 통로가 끊어지면 어떤 교육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연합이 깨지도록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몇몇의 경우들이 우리 부모들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행해질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이들이 언제 부모에게 분노를 품게 되느냐. 아이들을 부당하고 그리고 과도하게 징계할 경우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책망해야 될 의무가 있죠. 부모는 자녀들을 교육시킴에 있어서 그들이 항상 옳은 것만을 좋아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보는 대로 야단을 치거나 교정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직무를 또 유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할 때 제재하고 때로는 옳다, 그르다는 걸 판단해서 이야기해줘야만 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가 이렇게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호불호,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이것을 가려주지 않으면은 그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가치 판단력을, 가치관을, 어떤 분별력을,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 다음에 아이가 성장했을 때 그런 아이들은 이제 부모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되겠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직접 책망과 징계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성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제 성인이 돼서 머리가 커져가지고 부모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여러분들이 증인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고 잘못을 고쳐주는 자체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모의 마땅한 의무이죠. 그래서 자식을 키우면서 교육적인 이유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회초리를 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 같은 경우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초달, 매로 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을 못하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조차도 사랑의 연합을 깨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그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혈기를 가진 경우, 부모가 혈기를 내세워서 자녀를 징계하게 되는 경우, 자녀들이 가장 심각하게 노여워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징계하는 목적은 자녀를 위한 것이지만 징계하는 그 순간에 부모가 참을 수 없는 어떤 혈기를 가지고 아이들을 혼내는 경우들이 다반사예요. 정제되지 않은 언어, 그리고 폭력에 가까운 매질, 어떤 비인격적인 그런 언어의 폭력, 이런 것들은 자녀에게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육체의 죽음은 아닐지라도 자녀의 내면 깊이 죽음과도 같은 상처를 남겨요. 그것이 비록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자녀를 때리고 자녀에게 수치를 느끼게 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합당한 징계의 테두리를 넘어선 부모의 월권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이제는 다 커서 아이를 둘 낳은 엄마가 됐는데 어렸을 때 뭔가 아버지에게 잘못을 해서 자기 언니하고 자기하고 빨가벗겨져서 대문 밖에 쫓겨난 적이 있었대요. 지금은 아이의 엄마가 되는데도 아빠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요. 자녀들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부모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 징계의 분량이 과도하다고 생각될 때 아니 저렇게까지 하실 저런 말씀을 나에게 하셔야 될 만큼 내가 잘못한 건가? 저런 표현을 나한테 하셔야 될 만큼 내가 뭔가 참 큰 무슨 내가 죄를 지은 건가? 만약에 아이가 그렇게 판단된다면 지금 우리가 가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을 통한 체벌은 잘못된 거죠. 윤리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인데 자기를 강요하고 징계한다고 생각할 때 자녀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느끼고 그 상처는 분노로 확대됩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걸려오는 전화나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모가 한 번 그러는 게 아니라 번번이 없다고 해라, 없다고 해라, 거짓말을 시킵니다. 이런 일이 빈번히 지속되면서 부모의 교육이 아이에게 흘러가게 되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명분상으로는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녀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육과는 무관하게 자녀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 비록 극소수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교회 안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가장이 남아있고 심지어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교역자들의 가정 속에서도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가장이 발견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현실을 개탄해야 되는 그런 이유로서 충분합니다. 목사인 아버지에게 8시간 동안 묶여서 두드려 맞는다는 여대생.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목양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성경적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어떤 성도의 가정에서 그 부모가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그건 반드시 교회가 나서서 그 부분에 치료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땅히 그 폭력을 행한 부모를 근신에 처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적인 교회의 권고를 무시한다면 더 중한 벌을 내려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징벌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하고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교회의 남은 지체들이 그런 징계의 과정을 보면서 마음 깊이 경고를 받고 아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는 것은 끔찍한 범죄 행위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교회의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둘째로 자녀가 왜 분노를 품게 되느냐?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그릇된 기대를 자꾸 증폭시킬 때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품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와는 다른 개별적인 한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녀의 어떤 성향에 대한 배려나 어떤 깊은 인격적 설득 없이 그냥 부모의 기대만을 자녀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도와주어야 하지만 그 아이의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기대로 짐을 지워서는 안 돼요. 신앙이 좋은 부모님이 되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그런 경우들의 대다수는 자녀들에 대한 삐뚤어진 기대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녀들이 억압을 당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서 굽어진 인성을 가진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경우들을 저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삐뚤어진 기대는 하나님께서도 그 아이에게 기대하시지 않고 요구하시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부모의 과단 욕심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꾸 그것을 강요하면 나아가서 아이는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걸 하게 하시는 나에게 내 능력 이상의 것을 나에게 강요하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인 것으로 부모의 그런 왜곡된 모습이 하나님과 오버래핑되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아이에게 여겨지도록 만드는 이런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는 일평생 자신을 자책하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일그러진 아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런 상처가 계속 쌓이면 이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결국에는 그 관계의 기초마저도 무너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부모님들은 저를 비롯한 모든 부모님들은 흔히 내 아이가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 아이가 천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가 어렸을 때. 그래서 이 아이의 능력과 어떤 성향과는 전혀 관계없이 아이에게 빗나간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뭐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할 수만 있다면 뭐 수십만 명 가운데 수천 명 가운데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귀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뭐 저에게도 한때 왜 없었겠습니까? 종종 나는 내 자신이 우리 아이를 흙덩어리로 보려고 하는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은 이런 욕망이 내 안에 문득문득 아직도 있다는 걸 느끼고 좀 이렇게 됐으면, 좀 이렇게 좀 했으면 그냥 내 스스로 아직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많이 비우고 내려놨다고 하면서도 그런 마음들이 문득문득 내 안에 일어나는 걸 아직도 내가 감지합니다. 이러한 부모의 욕망이 결국에는 내 자식을 향한 사랑이 일그러져서 자녀들을 노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저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어느 날 저에게 깊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차이점은 나도 자식을 향해서 기대를 갖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나에게 기대를 갖고 계신데 나는 자식이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자녀에게 실망하고 그 관계가 이렇게 좀 소원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기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 자신이.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시거나 기대하시지 않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 주시는데 끊임없이 나는 내 자식이라는 생각 버리지 못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했으면 그토록 소중한 관계 자체가 파괴되도록 만드는 부모들의 양육 태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양육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도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어떤 거듭나지 않은 가치관을 강요하면서 깨어진 부자의 관계, 깨어진 모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깊이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해주었는지를 깊이 반성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충분히 이렇게 흘러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 부모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꼭두각시나 도구로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그 자녀들에 대한 최대의 의무는 한없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리는 그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사랑을 맛보고 누리면서 사시는 거예요. 기대가 사라지면 충분히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 뭔가 기대가 끼어들고 욕망이 내 욕망이 끼어들고 내 집착이 끼어들고 하면 그때부터 부모와 자식은 끊임없이 이 팽팽한 갈등의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고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자녀로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부모의 하나님과 이 부모와 자녀가 다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떨 때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느냐? 자녀들에게 그릇된 모본을 보여줄 때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측면, 다른 측면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아이들은 부모가 어떤 그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우주란 말이에요. 우주.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부모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치와 조화를 볼 때 부모의 삶과 신앙 속에서의 일치와 조화를 볼 때 아이들의 그 어떤 도덕적인 심성이 아주 질서정연한 법칙을 따라서 이렇게 올바르게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부모님의 모습,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부모님의 모습, 기도와 말씀이 늘 삶의 습관에 되어 있는 부모님의 모습, 그것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아이들에게 아주 균형 잡힌 아이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뜨리지 않고 아주 이렇게 평탄하게 질서 정연한 어떤 영적인 원리, 삶의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올바르게 평탄하게 형성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삶과 신앙에 있어서의 불일치를 본다, 모순을 본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어떤 가혹한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은 그럴싸한데 행동은 순 거짓이구나. 이렇게 아이가 생각하게 될 때 그 자체가 아이를 분노하게 만드는 커다란 이유가 됩니다. 목회자 자식들 가운데는 타락하는 자녀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목회자의 자녀들이 타락을 할까요? 강단 위에 섰을 때는 아주 거룩한 목사님인데 집에 오면 여느 아버지와 다를 바가 없는 실망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을 1년, 2년, 10년, 20년 보고 자란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 따위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나는 안 믿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가정의 원리는 교회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교회에서 잠시 이렇게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지체들이 하는 영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아, 교회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구나. 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그냥 돈밖에 모르고 살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오직 돈, 성공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렇게 자각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 그럼 어떤 분명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를 통한 가치관이 이렇게 가치관의 기둥이 딱 세워져 있을 때 아이들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다가 집에 와서 부모님의 모습과 행동과 일관된 삶을 보면 아, 세상에서 저렇게 사는 건 잘못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세상이 더러우니까 저렇게 사는 게 당연하구나. 우리 부모님처럼 예수를 믿으면 이런 틀림없는 어떤 분명한 원칙, 어떤 삶의 기둥을 붙들고 저렇게 사시는 게 맞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교정이 되고 분명하게 그 부모의 마음에 세워진 기둥이 아이들에게도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깨닫는 거예요. 잠시 학교에서 친구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이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영혼을 씻고 손과 발을 씻는 이런 정화의 역할들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세상에서 살면서는 뭔가 이걸까 저걸까 하다가도 집에만 돌아와서 부모님을 쳐다보면은 아 저렇게 사는 게 답이야 이러면서 뭔가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집에 와서 부모님의 일관된 삶을 통해 아이들이 답습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부모의 신앙적인 인격의 일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집에서 자녀가 거짓말한다고 야단치면서 부모님 거짓말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도덕적인 그릇된 모범을 자녀들이 혹시라도 안 들키면 다행이지만 자네가 점점 머리가 커가면서 이제 부모의 이중성을 보게 된다. 속으로 분노합니다. 속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로 끝이면 다행인데 그 자녀들도 자기도 모르게 부모들의 생활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분노하면서도 똑같이 부모를 따라서 표리부동한 일그러진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일관성 있는 모범을 보이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저도 가끔 제 아들한테 아버지는 이중인격자입니다. 물론 이 아이가 이제 그냥 농담 삼아 어떤 저의 어떤 그런 걸 보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아빠를 놀리려고 하는 얘기지만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이놈의 자식이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하나. 에? 내 자식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아이들이 나를 보고 감명을 받겠지.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깨닫겠지. 이런 생각만으로는 간헐적이고 우발적인 그런 실천만이 나타날 뿐입니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답은 뭐겠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아이들을 의식해서 뭔가를 하고 하지 않고 이러면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못 삽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가 무너졌을 때, 자녀들에게 실수했을 때, 나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났을 때 아이들한테 윽박지르면서 네가 잘못 본 거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자기를 두둔하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맞다. 아빠가 오늘 그랬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너희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짓이다. 아빠는 진심으로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차라리 그것이 아이들에게 존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습이죠.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입 닥쳐 네가 잘못 본 거야 임마 하고 권위로 누르려고 하는 이런 태도보다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 아이들이 보아요. 자라는 아이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아버지가 분명히 부족해요. 내 어머니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자신 안에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순 없어요.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에게 본을 보일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을 때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우리가 반듯하게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교훈을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미리 보여주는 거죠. 결국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녀 양육의 목적은 그 아이로 하여금 온전한 신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좀 더 큰 뜻을 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모든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가진 부모에게 이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이어갑니다. 오늘 성경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했죠. 히라버 원문에 보면 권면 혹은 책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교양이라는 부분이 충고, 권면, 책망 두루두루 이르는 말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가르침이죠. 가르침. 그런데 그 가르침은 삶과 이 실제적으로 연결된 가르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양은 한 사람의 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특질을 가리키는 것이고 훈계는 그 사람의 외적인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훈육한다는 것은 내적으로는 참된 어떤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면과 외면에 있어서의 양육, 이것이 부모를 통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얻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 아이의 내면이, 그 아이의 영혼이 선하고 아름답고 순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에게 딱 이렇게 맺어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 속에서 그 아이의 영혼을, 그 아이의 정신을, 그 아이의 인격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누차 강조하는 게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하잖아요. 자녀가 어리든 컸든 자녀들의 회심,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 시점이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지기를 기도하시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딱 이렇게 줄이 맺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어린 자녀의 마음 속에 영적인 풍성한 양식들을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아이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악해지더라도 그들은 그 안전지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되고 내적인 어떤 세계를 가진 아이로 그렇게 자라도록 우리의 자녀의 교육의 초점이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능과 뛰어난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 속에 없다면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일 거예요. 너무 불행한 일일 거예요. 겉은 너무너무 화려한데 속은 텅 비어있는 속빈 강정 같은 그런 영혼. 그런데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전제가 되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그의 부모님이 그렇게 그리스도께 깊이 사로잡히고 그 십자가의 경험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야 필연적으로 그 아이가 그 부모를 통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게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 속에 진지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도 주일학교 학생들 설교를 하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어른 예배하고 똑같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랬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지금까지 주일날 이마트 가서 장을 봤느냐. 그럼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의논해서 어머니 아버지 이제 주일날 장 보지 말고 토요일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내 자녀들이 이렇게 깎여지고 다듬어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몰랐더라면 멋대로 살고 멋대로 믿었겠지만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좀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기 위해서 뭔가 가족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순종하기로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 그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작업들은 그건 너무 귀한 일들이에요. 만약에 부모님이 이 세상의 많은 교훈들이나 삶의 태도나 처세술이나 교양 따위는 훤히 알고 있는데 그가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 부모님이 진리에 깊이 천착하지 않은 상태로 세상에서 유능하면 자녀들에게 혼란을 가르칠 거예요. 자,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일단 너희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성공, 무조건 성공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도 있는 거야. 결국 그걸 가르치는 거가 아니고, 그걸 가르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야.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에서는 유능한데 신앙은 형식적이다. 그럼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일단은 세상에서 잘, 네가 하는 모든 게 잘 되고 성공하고 봐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도 있는 거야. 이걸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수하게 되는 거야. 부모님이 예수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면 자녀도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낮아지겠죠. 사도 바울이 3년 남짓한 세월 동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난 다음에 그가 순교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 속에서 다음과 같이 당부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께 너희들을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께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교육시키거나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자기 양떼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꽉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부탁드리고 우리가 눈을 감을 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 그리스도 예수께 깊이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 부모가 없는 때가 마침내 오고야 말게 되었을 때 무엇이 그들을 붙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붙들어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부모님들이 먼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은연 중에라도 그 사람의 언어가 꼭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사람과 관계를 하다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의 말과 행실에서 그의 인격이 계속 흘러나가니까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모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 그 말씀에 대한 감화가 없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은혜에 감화받으면서 사는 것을 하늘나라 가서라도 보시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성경을 배우세요. 그냥 무지와 고집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거기서 무슨 교양과 우리가 훈계를 말하겠습니까? 오늘도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열심, 그 마음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필요한 은혜를, 말씀을 우리가 줄 거 없더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둘째로 올바른 모범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눈빛 다음으로 무서운 것이 자녀의 눈빛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보다 복음을 보여주는 게 먼저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몸소 자기 자신이 시청과 교제가 되어야 돼요. 어떠한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나고 밭 심은 데 팥난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장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 아이에게 살게 하고 싶지 않은 삶을 부모가 자신이 먼저 살아야 돼요. 안철수 씨가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쓴 책에서 멋있는 말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게 감동받도록 살아라. 뭐 이런 말들이에요. 내 아이에게 살게 하고 싶지 않은 삶을 혹은 꼭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삶을 내가 먼저 살아야 돼. 그래서 어려워요. 부모는 어려워요. 부모의 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독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자기 깨어짐 속에서 예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흔적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결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능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지금부터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모범을 보임으로써 교육하는 것은 부모의 마땅한 소임입니다. 부모가 보이는 삶의 모범이 예수를 닮은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명예에 부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이 아니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 불행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 불행의 희생자가 여러분만으로 좋게 해야 되고 내 자녀, 내 후손까지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이 다사다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혼란에 빠지게 될 때, 고뇌하게 될 때 꼭 필요한 신앙과 사상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들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서 인생의 고난의 길을 지나갈 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만일 아버지셨다면, 만일 어머니셨다면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 아버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4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을 거다. 내 어머니 같으면 매일매일 새벽이고 밤이고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면서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스쳐 지나가는 부모님에 대한 짧은 상념이 그러하여금 어떻게 살고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지를 불러낼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의 삶.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치와 이익 사이에서 고민할 때 눈에 보이는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덕적 가치를 내팽개치려고 하는 그런 아찔한 유혹의 순간에 부모님과 그 부모님의 영적인 가르침이 생각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부모님의 가르침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하려고 이런 생각을 할까 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의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현장의 첫 번째 항목은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뭐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충분히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확인할 길은 없겠습니다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집에 가셔서 준아야 너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네가 이 세상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냐? 그러면 아니요? 이러겠습니까? 설마. 그럼 뭐 정직한 대답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걸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부모로서 내 아들에게 딸에게 이 세상에서 그들이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충분한 사랑을 내가 주고 있는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돈 번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여타 이유와 핑계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자주 안아주시나요? 자녀들 머리에 손을 넣고 자주 기도해 주십니까? 머리에 손을 넣고 기도하는 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엄마, 아빠는 이 세상에서 너희를 제일 사랑한다. 이런 얘기 자주 해주시나요? 아이들이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그건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한 부모로부터 사랑, 자비, 그리고 언제나 용서, 나를 용서해주는 아버지, 용서해주는 어머니, 절대로 용서 안 해주고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끝이다. 아이들에게 그런 좌절을 안겨줘서는 안 되는 거죠. 용서하는 아버지, 용서해주는 어머니.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확신하면서 자랄 권리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을까? 이것을 두고두고 우리가 묵상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사람의 몸을 입히시고 슬픔과 고통이 많은 이 땅에 그분을 내려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대신 멸시와 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쓰라린 고통을 당하시면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33년이나 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사 주님의 백성을 삼기까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안 되셨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소중한 게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때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셨잖아요. 언제나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두 팔을 벌리고 항상 그 자리에 거기 서 계시는 하나님. 그게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영혼의 고향 같은 그런 존재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못난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과 다름없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돼요. 아이들의 성적표에 매여서 울고 웃는 그것이 참다운 부모의 모습일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의 소질이나 희망과는 상관없이 어떤 교육의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 학원, 저 학원, 학원으로 돌리는 것은 그건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엄마는요, 공부만 잘하면 된대요. 공부만 강조하고 아이의 신앙 인격과 영적인 지도를 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으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흐르고 있는 충분한 이해, 용서, 사랑, 존경, 신뢰 이런 것들을 주고받고 느낄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납해주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주고 기대해주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 어린이날마다 그동안 바빠서 잘해주지 못했던 자녀들에게 그저 미안한 마음으로 장난감 옷 사주고 뭐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사주고 놀이동산 가서 실컷 한번 놀아주면 그것으로 한꺼번에 다 보상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부신 부모님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의 어떤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있었는지를 깊이 혹시 그런 가운데 있지 않았는지를 헤아려보는 한 번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교육했고 어떻게 부모로서의 아이들 앞에서 삶을 살아오는지를 깊이 이렇게 한 번씩 돌이켜보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앞에서 좋은 아들, 좋은 딸이 되어져 본 적 없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빗나간 기대나 그릇된 욕망들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잣대로 그들을 기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깊이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을 깊이 사랑해 주세요.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깊이 마음 아파야 합니다. 앞으로 그들이 살아내야 될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악하고 얼마나 더 큰 유혹들 앞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신자의 도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평탄한 삶을 산 건 아니지만 우리의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의 세대들은 전쟁과 일제치하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내셨고 살아오셨고 우리도 그다지 뭐 평탄한 그런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물질적으로 큰 어려운 무슨 우리가 보릿고개를 지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이 다음 세대의 위기는 그런 경제적 위기, 전쟁이나 뭐 이런 위기가 아니고 우리 다음 우리의 자녀들의 위기는 영적인 위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당대에 우리 자녀들이 죽기 전에 우리가 눈 감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말세에 그들이 당면해야 될 이 엄청난 핍박과 환난 그리고 어떤 배교의 현상들 그리고 총동원돼서 믿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해야 할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사탄의 그런 활약들 그 속에서 자라나야 될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인 우리들의 가장 큰 사명은 첫째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자녀를 사랑하시고 셋째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못해줘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나는 내 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다. 나는 내 어머니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다. 나는 그것이 내 하나님 앞에 받은 하나님이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내게 주신 나에겐 가장 큰 축복이었다. 라고 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삶. 우리가 많은 재산도 못 물려주고 뭐 다른 거 물려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제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 4살 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렴풋이 남은 기억밖에 없어도 제 아버지께서 제 할머니를 끔찍히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보면은 아, 할머니가 얼마나 아버지를, 제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가 늘 저한테 그래요.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 뭐 잘 기억이 없으니까 안 느껴지죠.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할머님의 그 납골당에 가서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나 그 할머님이 보시던 성경책을 그 아끼시고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 할머니가 아버지를,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도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셨습니다. 그러니 홀어머니 밑에서 아버님, 제 아버님이 자라셨는데 얼마나 그 할머님께서 제 아버지를 위에도 누님이 셋, 고모님이 셋 계셨고 사랑하셨는지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끔찍히 그렇게도 지금도 1인이 훌쩍 넘으신 분이 어머니에 대한 그런 그리움을 이야기하실 때 그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은 아, 내 할머니가 아버지를 끔찍하게도 사랑하셨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행복, 얼마나 큰 위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의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복된 가정. 적어도 사랑했다는 것, 내가 너를 사랑했고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었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었지.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한 채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가족, 그러한 부모와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